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좋은 날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라는 것, 주님 이것이 참 귀한 축복이고 또 주님께서 참 값진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오전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에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참 우리가 주님과 풍만하게 교제하고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오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이 주님 마음속에 남도록 주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그 열왕기하 18장, 19장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침공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위로하셨던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유다초에 대한 경고와 또 이집트와의 동맹을 경고하셨던 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사야서 29장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제거된 이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하고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게 이제 입술로서 또 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이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 또 누가 우리를 듣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시고 우리의 그 범법하는 말들을 듣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자가진단 중에 하나로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믿음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거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또는 동떨어진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실, 지난 한주 제가 저기 중국에 출장을 좀 갔다 왔습니다. 광저우라고 그 홍콩 옆에 있는 도시인데요. 출장을 가면 호텔 방에 저녁에 일 끝나면 혼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무작정 TV를 틀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TV를 저희 집에 TV를 없앤 지 15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TV가 있는데 가면 아무 생각 없이 TV를 틀어요. 그러다 이제 또 저도 이 성경 공부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번뜩 또 말씀을 받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또는 나와 교제하는 그 믿음의 지체들과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돌아보시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그 깊숙한 거기에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30장은 전반적으로 이집트에 의존하는 그 유다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30장 1절에서는 그 도입 부분 첫 절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모든 계획들이 그 자체로서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때때로 요 정도는 내 힘으로 하고요. 하나님은 그냥 큰 것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큰 일들만 내가 취업을 하고, 내가 결혼하고, 내 인생에 아주 중차대한 일들만 도와주시고요. 작은 일들은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들, 즉 하나님께서 나지 않는 그 하나하나의 모든 계획들이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큰 계획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큰일 생길 때만 기도하거든요. 예. 저도 우리 아이가 크게 다쳤을 때만 기도하고요. 그냥 손쭉 비면 기도가 안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제가 가서 반창고 붙여주고 하지. 하지만 우리 인생이란 것이 사실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일들을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를 위해서 아 기도를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또 좋은 결혼식이 되고 좀잘 진행되도록 기도하지만 사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결혼식을 치르고 또잘 살고 있는 그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은 우리 삶의 하나하나의 그 하루하루에 결정하는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작은 결정들은 다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한다. 그건 조금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그날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그것이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우리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값 없이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유다인들은 엄청난 금은 보화를 싸 들고 가서요. 그것도 아주 위험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금은 보화를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길은 위험하지가 않아요.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3번과 4번 주제를 하기 전에요. 그 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이집트를 좋아했을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집트에게 의탁하기를 원했는데 이집트가 군사력이 셌을까요?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으로 이집트가 그렇게 셌던 적은 많지 않았어요. 아마도 모세 시절 이후에는 이집트의 군사력은 사실은 별볼일 없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집트는 상당히 풍요로운 나라였고요. 그다음에 문명이 일찍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는 세상 체계라고 하는 그 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서 돌아가셨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탐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여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고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동일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5절에 지난주에 하셨던 걸 다시 기억을 해 보시면요. 이집트는 유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수치와 모욕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우리 풍요롭잖아요. 그렇죠? 풍요롭죠? 이 세상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리고 또 문명의 이기들이 가득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이 될 뿐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 페이지 보실게요. 아시리아를 통한 유다 심판. 이사야서 22장 초반부와 29장 초반부가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에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많은 대언자들을 주셔서 이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그 예루살렘이 골짜기가 많은 지형인데 거기로 환상의 골짜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 이거 좋은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상당히 하나님께서 분노에 서려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대언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었건만 어찌하여 그 골짜기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온갖 우상 숭배가 자행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1절에 보면 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엄중한 부담, 이건 경고하시는 말씀이고요. 죄가 이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표현이 요 뒤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이집트를 비롯해서 모압과 바빌론, 아시리아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뭐 있죠?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다. 뭐에 대한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건데 지금 22장에 대한 그 대상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가깝게 오고 있는 것을 보자 온 예루살렘이 괴롭고요.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과 또 29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이 같이 되어 있어요.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골짜기에 가득 찼고 또 높은 요새를 쌓았습니다. 한 도시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성벽보다 더 높은 요새를 쌓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자 예루살렘, 그렇게 교만했던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기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29장 4절 그리고 5절 이쪽을 보시면 얼마나 기가 꺾였는지 이제 말이 안 나와요. 우리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너무 두려울 때. 저 어렸을 때 동네에 개들이 많았는데, 개들이 까불다가 이제 저한테 한번 확 발길질 당해가지고 얻어 터지면, 그렇게 잘 짖던 개가 제가 지나가면, 이렇게 딱 개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만했던 예루살렘 거주민에게 공포를 주셔서 입을 다무신 거예요.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를 둘러싼 장막을 하나씩 벗겨간다라는 표현이 22장 8절에 있습니다. 장막을 벗겨간다. 사실 이사야서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장막을 벗겨간다라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유다의 연약함들이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다가옴에 따라 유다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무능하고 힘이 없는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더불어서 영적인 타락까지도 이제 눈에 점점 더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 아주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요, 친절하고 또 신앙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유다처럼요. 그동안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이라고 있어봤자 몇십 년 전에 그 뭐였죠? 시리아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번 쳐들어왔었죠. 그 이후로 또한 30여 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교만하고 하던 이 유대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보내셔서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29장에 보시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히리니 내가 너를 치려고 해서, 이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 딴 데서 온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침공을 대비해서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무기고를 점검했어요. 22장 8절에 보시면 숲에 나무로 만든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그거라고 합니다. 예, 그 연결해 보면 저 읽기 자료에 제가 조금 그거 기록을 해놨습니다. 솔로몬은 이때 금으로 만든 방패와 뭐 금으로 만든 창들을 가득 이렇게 뭐죠? 이렇게 보관해 놓은 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 무기고로 쓰였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성벽의 깨진 곳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이 되니 성벽이 깨졌어도 그 보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성벽의 깨진 곳들을 점검했고요. 나중에 가서 보면 집들을 허물고 이 예루살렘 안에 사람이 안 사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 집들에 있던 돌 덩어리 같은 것들을 이제 성벽으로 가져가서 보수를 했습니다. 물을 확보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의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이 물을 확보한 거 이제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이때 그 실로암 연못을 다시 만들고요. 성벽을 증축하고 그 또 유명한 거 있죠. 히스기야가 성벽 밑으로 그 대수로를 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수로를 통해서 이제 밑에 있는 그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었어요. 그걸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4장에서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지금 이 세 가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성벽 뭐 하루아침에 보수되지 않습니다. 실제 장면을 보면 요건 좀 뒤에 말씀드려야겠네요.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 이사야서 22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만드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그것은 그 앞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도시 자체입니다. 예루살렘을 만드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오래전에 그것을 지으신 이에게 관심을 두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아시리아 침공을 대비해서 열심히 이런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무기고 점검하는 거, 성벽 보수하는 거, 그다음에 전쟁을 대비해서 물을 확보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만든 그 예루살렘을 만든 나를 바라보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열심히 성벽 쌓아봤자 무기고 점검해봤자 이게 아무 소용이 없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기고 점검한 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벽을 보수하고 물을 확보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에 앞서서 예루살렘을 만드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였고요. 하나님을 그것을 지으신 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요. 우리 앞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마땅히 무기고를 점검하고 성벽을 보수해야 하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그것들의 어려움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는 나중에 가면요. 우리는 지금 실제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 아직 안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의 경고를 듣고 나서요. 나중에 실제로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합니다. 이제 이거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열왕기하 18장과 19장 보시면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랍사게가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쏟아 놓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들었을 때 아마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게 간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아니라 이 당시의 백성들은 어땠는지 지금 요 뒤에 보시면요. 크게 낙담하여 자포자기가 됩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보시면 소고기, 양고기 이거 다 소와 양을 잡아서 그걸 먹고 포도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보통 그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아주 견고한 그 천의 요새에 틀어박힌 적을 끄집어내기는 정말 어려워요. 예루살렘은 정말 천의 요새였어요. 우리 첫 시간에 기억나세요?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도 그곳을 벌써 두 번이나 점령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세 번째,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 저기 재수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재수 한세 번쯤 하면 금방 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혹시 이게.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삼수째로 세 번째 와서 예루살렘 공략을 했는데 그몇년 걸렸는지 기억하세요? 2년이나 걸렸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그 점령하기 힘든 도시예요. 그것도 이제 2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한 거냐? 아니에요. 결국 그 안에서 굶어 죽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버틸 수가 없어서 성벽이 무너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벽 이렇게 올리고요. 안에 틀어 박혀 있는 게 전략이에요. 그 약한 나라는. 그러려면 이게 공성전이 1년이 갈지 모르고 2년이 갈지 모르고 3년이 갈지 모르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예, 식량과 그리고 물이었어요. 물이 중요하니까 여기 히스기야가 이 물을 밑으로 확보한 거였잖아요. 당장에 지금 소한 마리가 중요하고 양한 마리가 중요한데 지금 이 사람들, 모르겠다. 그냥 다 먹어버리고 먹고 죽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먹고 죽자. 이사야서 22장 보시면요. 이거 먹고 죽자 하고 있어요. 이 태도가 어떠세요? 지금 이 일이 왜 발생했느냐?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혼난다, 혼난다 해서 정말 문제가 생겼는데, 자식이 에이, 먹고 죽어. 먹고 죽자. 이러면 어떠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 뒤에 더 아주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런 일들을 하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서점에 갈 때, 서점을 전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또 퇴근하고 나면 그 앞에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이 책, 저책 읽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스트셀러 코너에 보면 요즘엔 좀 뜸한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죽기 전에 해야 할일 50가지, 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곳뭐뭐 100가지 뭐 이렇게 있어요. 아니 죽기 전에 해야 할일 50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이거 해야 되고요. 저거 해야 되고요. 어디 뭐 시드니 가봐야 되고. 우리 인생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보시고 그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할 때 죽기 전에 누려야 된다.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고 기뻐하며 누려야 된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그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꼭 사야 된다.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우리 살면서 그걸 뭐라 그러더라? must have? 뭐 아이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꼭 해야 된다. 그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 다시 이 죽음, 다시 살아나는 거, 이 육신이 다시 생명을 입고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을 즐기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 이어서 경고하는 말씀, 그것에 속지 말라. 의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뒤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이 끝이고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자 하나님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오시면 너희가 죽기까지 너희가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되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3페이지 잠깐만 보실게요. 아시리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만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전 720년경인데요. 이때로부터 한 140년 정도 뒤에 그 시대에는 이제 시대가 확 바뀌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느 날 무서운 꿈을 하나 꿉니다.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말을 해요. 말씀을 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의 해석까지도 듣습니다. 근데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대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들에 야수와 같이 짐승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그 기간이 발생을 합니다. 7년간이었어요. 세상 기록에는 이 말씀은 없어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지식과 지혜가 확 나가서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 미친 사람처럼 돼서 왕이 세계를 통일한 왕이 들판에 나아가서 소와 들짐승처럼 7년간이나 살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이렇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37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다 깨닫고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공경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구원을 받고 받았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명백하게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일대기를 보면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또 이때만큼은 하늘의 왕이 존재하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또 모든 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이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느부갓네살 왕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자기의 7년의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시리아의 산헤립은 어떨까요? 산헤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산헤립에게 경고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너의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왕들에게 아주 오래전에 이 일들을 한 자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지 않았느냐라는 말씀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왕들에게도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왕국들을 정벌하고 너희들의 왕조를 이렇게 큰 나라로 세워준 그게 너희들의 잘난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있는 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큰 왕국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리아에게도 알려주셨다라는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의 왕들, 특히 산헤립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들의 교만에 이렇게 넘치게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